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아, 인생을 두고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하죠. 장거리 달리기라고 하죠. 한 번에 많은 힘을 써서 달렸다가는 주행거리의 반의 반도 못 가서 지치고 말죠. 그래서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서 자기 속도와 힘을 분배해서 마침내 42.125km를 완주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인생이 마라톤 같다고 해서 인생 경험이 오래된 사람들이 경기에 이로운 것은 아니겠지만요. 올해 96세 미국인 할아버지가 마라톤을 완주한 소식이 화제입니다. 얼마나 빨리 결승선을 통과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승선을 통과한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고령의 할아버지께서 말이죠. 이 할아버지가 마라톤을 시작한 지가 한 40년이 됐는데요. 건강 문제로 시작했다가 생애 16번째 마라톤을 치르게 된 겁니다. 조나단 맨데스라는 이름의 이 할아버지는요.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은퇴한 해병대원 출신인데요. 예전에 한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답니다. 이런 말을 했네요.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들고 만다라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해시태그 한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고요. 기자 수첩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과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풍경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시작해볼까요? 해리 닐슨의 Without You, 당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라는 노래 말이 담겨 있는데요. 감상해 보시죠.
No, I can't forget this evening or your face as you were leaving. But I guess that's just the way the story goes.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your sorrow shows. Yes, it shows. No, I can't forget tomorrow when I think of all my sorrow. Well, I had you there, but then I let you go. And now it's only fair that I should let you know what you should know. Oh, I can't live if living is without you. I can't live, I can't give any. Just the way the story goes.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your sorrow shows. Yes, it shows. Can you
without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화제 단어로 미국 내 화제 소식을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모델 영부인. 세계적인 유명 의상 디자이너 크리스천 디오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세상에 준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자이고 그 다음이 꽃이라고요. 여성은 아름다움의 대명사라는데 안팎으로 아름답고 싶은 여성들이 손에서 놓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매거진, 패션 매거진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패션 매거진에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꾸고 또 내실 있는 여성으로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10여 개 유명 패션 잡지 가운데 하나가 이 보그라는 이름의 잡지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 지국을 두고 매달 발간됩니다.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여성 전문지 보그. 미국 여성들이 즐겨보는 순위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데요. 이 잡지 12월 모델이 누굴까요? 네, 바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44대 미국 대통령 영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입니다. 앞서 두 차례나 이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된 적이 있는데요. 오는 12월 보그 잡지를 장식할 미셸 오바마 여사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윤기나는 갈색 피부를 드러내며 유명 디자이너 캐롤리나 헤레라가 만든 하얀 드레스를 입고 백악관 화단을 기댄 채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세계적인 디자이너 베르사체가 디자인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백악관 2층 대통령 접견실 발코니에서 찍은 사진도 올라있는데요. 오바마 여사는 이 잡지에 백악관을 떠나는 심경도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 안주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꾸준한 활동을 벌였고 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서도 훈훈한 인간미를 풍겼던 미셸 오바마 여사. 8년의 시간이 충분했다면서 떠날 마음의 준비도 마친 듯 했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 다음으로 백악관의 안주인이 될 멜라니아 트럼프야말로 전문 모델 출신 영부인이 될 텐데요. 잡지의 표지 모델로 설지 여성들에게 어떤 주목을 받을지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1.2 트럼프 씨, 미안하지만 세계는 정말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이 보도한 기사 제목인데요. 무슨 얘길까요?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파리 기후 협약의 미국 가입을 철회할 것을 다짐한 바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셸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업계에는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2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16년 평균 기온이 19세기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1.2도 상승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강력했던 엘니뇨 현상이 올해 기온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하지만 올해 기온 상승은 최근 가장 엘니뇨 현상이 심했던 시기인 1998년대보다도 심각해서 엘니뇨가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올해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났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올해가 가장 더운 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번 회의에서 국제연구팀은 화석연료로 생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 3년간 거의 변함이 없다는 자료도 내놨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14일자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 북한인권협의체 제2차 회의가 한국시각 14일 서울 외교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의 인권 문제를 비롯해 북한 인권 문제의 책임성 규명 강화와 정보 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15일자 보도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유럽에서 미국 전문가들과 비공식 접촉을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자 보도입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통과된 것은 2013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이 미국 전문가들과 비공식 접촉을 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민간 차원인 트랙2 접촉이라고 밝혔습니다. 17일자 보도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 평양의 상황은 안정적으로 보인다고 최근 북한에 다녀왔거나 체류 중인 외국 전문가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한 주간 한반도 소식 짧게 간추려봤습니다. 이 시간 기자수첩은요, 앞서 잠시 간추린 소식으로 들으셨죠.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상황이 안정적이다.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심층 취재를 한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이 북핵 실험 이후에 미국 정부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상황이 안정적이다.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그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뭐 이 제재가 경제 제재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가 아마 핵심이 됐습니다.
네.
경제라고 하면 또 다시 설명해 드리면 어떤 생활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돌아가는 사회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했던 거죠.
예.
일단은 이 취재의 한계점 먼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취재원들이 다 이제 주로 평양에 체류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평양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제재 상황 하에서 북한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평양의 상황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역시 뭐 평양이 가장 뭐 북한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도 이 취재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평양이라는 곳이 워낙에 이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서 뭐 얼핏 생각해도 제재를 크게 받을까라는 질문도 사실 들거든요. 그러면은 안정적이라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건가요? 이전과 뭐 다를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이전과 그러니까 이 취재에 응한 외국 전문가들이 다섯 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는 이제 자주 북한에 드나드는 분들도 있지만 7년 만에 들어가셨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 이야기로는 7년 전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평양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말씀 많이 했고요. 또 평양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도 매년, 특히 이제 매년 평양에 드나드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예년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크게 뭐 생활 상태가 나빠졌거나 안 좋아졌거나 이런 거는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평양에 있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봐서 달라진 게 없다라고 느낀 게 아니라 외관상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주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기들이 본 걸 느낀 거를 말을 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평양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북한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다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사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평양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그 밖에 다른 지방에 계신 청취자들이 있을 텐데 북한은 뭐 아시다시피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양이 어떨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취재한 분들이 평양을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하던가요?
일단 이제 가장 많이 예로 들었던 게 역시 이 외관상 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다를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일본 모두 그런 말을 했는데요. 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금 평양 안에서 굉장히 그 토목공사가 활발하게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특히 여명거리라든지 창정거리라든지 건축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한 레오니드 페트로프 호주 국립대 교수는 7년 전하고 비교해서 평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건축물들이 새로 올라가는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으로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또 많이 지적했던 게 전기 문제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북한 평양의 전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방문했던 분들 대다수가 방문했던 기간 동안은 뭐 전기가 끊어지거나 이런 거는 별로 느끼지 못했다 전했고요.
네.
평양이 계속 체류하고 있는 익명을 요구한 서방 외교관은 하루에 평양에서 보통 한 5, 6분 정도만 전기가 끊길 뿐이고 문제없이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전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평양 시내에서 굉장히 차가 많이 늘어났고 특히 택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그런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건설 공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그 때문에 외관상 평양이 크게 달라진 모습이고 이런 평양이 좀 일단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다 여전히 그리고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네, 이 나지 샤피크 박사 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현지 그 프로그램 책임자로 일하면서 평양에 한 8년 정도 체류했던 분입니다.
네.
이번 말씀으로는 외관상으로는 이 대북 제재가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런 차들도 많이 늘었고요. 또 건설 공사가 활발하고 전력 사정도 평양 안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것을 근거로 보면은 이 경제적인 부분에 타격을 주겠다는 목적을 가진 이 대북 제재가
네.
이 외관상으로는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살짝 또 의구심이 드는 게 글쎄요. 평양은 수도고 외국인들이 다 드나드는 곳이고 하니까 김정은 정권이 일부러 끄덕없다라는 거를 좀 선전하기 위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할 가능성은 없을까? 그런 얘기를 하신
가능성도 있겠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이 기사의 한계가 취재원들이 모두 평양에만 있었다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배제할 수는 없을 거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평양이란 게 잘 아시다시피 쇼윈도, 이른바 뭐 쇼윈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렇죠.
성격을 가진 도시 아니겠습니까? 평양 이외의 지역은 형편이 안 좋은데 특히 평양만은 바깥에 외국인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평양에서는 상황이 오히려 일부러 그런 조치들 때문에 더 좋아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지금 김정우 기자가 이제 그 인터뷰한 사람들이 이분들이 한 얘기 중에 눈에 띄는 기억에 남는 것만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나지 샤피크 박사가 말한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게
네.
이 굉장히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옛날과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개방적으로 외국인들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자세가 태도 변화가 엿보여서 놀랐다.
영어로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외국어로. 그리고 또 놀랐던 게 평양 시민 대다수가 신용카드를 쓰는 모습을 봤다는 거. 물론 그 신용카드는 북한 안에서 평양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겠죠. 외국에서는
네.
못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기억에 남았고요.
네.
또 빼놓을 수 없는 건 역시 또 손전화. 손전화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전화를 쓰는 걸 봤고 어떤 사람들은 두 개씩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것도
네.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페트로프 교수 말로는 평양 안에서만 적어도 한 12개 회사의 택시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다는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이었고요. 페트로프 교수 말로는 외국인은 혼자서는 택시를 탈 수가 없답니다.
네.
누가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택시를 탈 수 있는데 택시 요금이 상당히 비싼 편이었지만 그래도 택시가 평양시내 안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후쿠다게스케 언론인의 시각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분 말씀은 역시 뭐 물가 같은 거, 그러니까 환율 얘기를 좀 했는데 이분은 또 이제 뭐 그쪽 현지 관리들과 많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분 판단으로는 물가와 환율도 뭐 생각보다 대북 제재 시행 이전과 이후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사실을 전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북한 측 주장입니다만 뭐 요즘 대북 제재가 있지만 끝도 없고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런 말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네. 뭐 확인되지는 않은 주장이죠.
네. 그리고 박경혜
교수 같은 경우는 예,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이제 국제 회의를 주최하고 평양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분 말씀은 또 관광객들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 호텔에 묵었는데 굉장히 사람이 많았다. 특히 다 관광객들로 보였는데 이 호텔에 방이 없을 정도였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막 꽉 차 있었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해서 평양 시내 안에 관광도 또 활성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평양이 다른 지방하고 굉장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복장이잖아요. 요즘엔 뭐 요즘 사진 보면은 거의 여기가 서울인가 평양인가 하다 싶을 정도로 전혀 그 시대적인 차이를 느낄 수가 없을 만큼 또 평양에 갔다 온 그 의료 선교 단체 얘기를 들어보면 평양 곳곳에 그 복장을 감시하는 그 요원들이 배치돼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트로프 교수가 그 다른 의견을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상황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시각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분 그 생각의 주장은 지금 이제 병진 노선으로 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제 재래식 무기에 대한 부담을, 그러니까 분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서 이거를 이 민간 경제 부분에 투입함으로써 반짝 효과를 보고는 있는데 역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 국제 사회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직접 투자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외부 투자 이런 것들이 없이는 또 제재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북한 경제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그 기사 말미에 이런 그 페트로프 교수가 지금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적으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가요?
역시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핵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에 복귀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외부 투자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본격적으로 정치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도 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전문가들 얘기 들으시면서요. 김정은 기자도 이렇게 눈에 그려지듯 뭐가 이렇게 선하게 그림이 좀 펼쳐졌을 것 같은데 뭐 기억에 특별히 남으시는 거랄지 아니면은 취재하시면서 좀 아쉬운 점이랄지 뭐 있으셨나요?
뭐 아쉬운 점 먼저 말씀드리면 역시 한계가 있죠. 취재원들이 하나같이 평양 이외 지역은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북한의 전체적인 상황을 이 기사가 보여줄 수는 없는 점이 좀 아쉬웠고요.
네.
특별히 또 소개하고 싶은 말은 이 나지삭 샤피크 박사가 말한 주장인데 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큰 북한에 큰 효과는 없고 오히려 인도주의적 지원에 많은 피해를 준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인상이 남았습니다. 정작 북한 경제에 압박을 줘서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이 국제 제재가 오히려 북한 안에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인도주의적 지원에 오히려 피해를 많이 끼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네, 김정호 기자의 심층 취재, 방북한 외국 전문가들 대북 제재 불구하고 평양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좀 내려봤습니다. 네, 김정호 기자에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풍경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들으실 노래는 카펜터스의 노래입니다. We've only just begun. 이제 막 시작했어요. 들어보시죠.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에 있는 북한 인권단체가 이 탈북 난민 정책을 위한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탈북 난민 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된 FNKR, 탈북 난민을 위한 자유. 이 단체는 미국의 한인 여성 사업가가 지난해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45년 동안 미네소타주에서 토목 사업을 하면서 뿌리를 내린 한인 여성 김현덕 회장이 설립한 FNKR은 지난 2년 동안 더 많은 탈북 난민의 미국 입국을 돕는 토론회를 열어왔습니다. 올해 70살인 김현덕 회장은 VOA에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난민이 가장 많이 정착하는 곳 중 하나인 미네소타주에 정작 탈북 난민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단체를 설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네소타는 사실 그 난민들을 수용해서 여기서 정착을 시키는데 성공하는 그런 주라고 여기가. 그런 그렇게 많잖아 난민들이. 소말리아 난민이 9만 명이야 여기.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탈북인들을 미국에 정착시킬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작년에 심포지엄 했고 올해 또 했고 이제 심포지엄보다도 이제는 여기 그 국회의원들한테 정치가들한테 국무성에 한국 북한 난민 정책을 좀 더 강하게 해가지고.
김 회장은 자신이 6.25 때 북에서 온 실향민 출신으로 외롭게 한국에서 살다 미국에 온 이민자라는 점이 탈북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 그 내 가족이 이북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말이야 그냥 그 남로당으로 올라가가지고 내가 고생을 많이 하고 크고 이래서 뭐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 내가 등한시를 했지. 그런데 그 얼마 전부터 그 탈북인들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비참한 거야. 말도 안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중국에 지금 뭐 탈북인들의 그 정체성이 특히 중국에서는 stateless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김 회장은 미네소타 지역에 정착한 아프리카 소말리아 난민이 9만여 명, 동남아 국가인 미얀마 출신 난민이 2,500여 명이나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에 비하면 탈북 난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며 해외에 떠도는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행사를 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심포지엄 제목은 북한 난민의 자유를 위한 길입니다. 미네소타 험프리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는 에릭 슈와츠 전 미 국무부 인권난민 담당 차관보가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Remarkable. The stories of suffering in the north really were. It almost seemed unimaginable. And
에릭 슈와츠 행정대학원장은 중국 내 북한 난민의 인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에서 대북 방송을 하고 있는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권유미 국방여성 전우회 부회장, 탈북여성 강나라 씨 등 6명의 탈북자가 강연을 펼쳤습니다. 연사들은 미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탈북 난민을 수용해야 하며 미국 내 탈북 난민의 정착 지원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김성민 대표는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 인권법을 미국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대사관이나 난민 수용소에서 기다리는 기간이 꽤나 고통스러운데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아마 이 그 과정이 좀 축소되거나 미국 무부의 그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서 그게 단축되면 미국으로 가는 탈북자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정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가는 수가 적다. 그리고 동시에 북한 인권법에 따르면 중국 정부를 미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이제 영향을 주기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과연 있을까? 뭐 이런 의문도 갖게 되고요.
김 대표는 미국에 수많은 난민이 들어오는데 북한 인권법이 시행된 지 12년 동안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 수가 200명을 겨우 넘겼다는 것은 미 행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네소타주의 독자적인 난민 정착 제도가 매우 좋으며 무엇보다 현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들의 정착 지원 활동이 정부 차원의 지원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난민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직접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는 난민들이 미국 주류사회에 순조롭게 녹아드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김현덕 회장은 난민정착지원단체들이 어떻게 지원활동을 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 컨셉 출처에서 렌트,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if they have four children, two children, or you know, whatever the number, 그러면 그 방, 그 숫자에 따라서 뭐 침실이 4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고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방을, 그 집을 렌트한 걸 우리가 가서 뭐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다 페인트 칠하고 다 하고는 그 안에 리빙룸 다 채워주고, 베드룸 다 채워주고, 저기 목욕탕에 들어가면 타월, 뭐, 비누, 뭐, 부엌에 가면은 뭐, 디시워시도 전부 그냥 들어오면은 딱 준비, ready to live. 이렇게 만들어준다.
김 회장은 소소한 것에서부터 직업을 구하는 일 등 6개월 동안 지원해준 후에도 더 도움이 필요하면 자격심사를 거쳐 다시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민간단체들과 지역교회의 이런 적극적인 활동이 미네소타주가 난민 정착이 매우 잘 되는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아쉽게도 탈북난민에 대한 인식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난민정착지원단체들과 교회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제는 탈북자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MINN은 전부 그 우리 그 NGO 단체 전부 모아서 또 거기 협동하는 그런 그룹인데 거기서 도와주겠다고 하지. 또 글로벌 미네소타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지. 또 레피지 센터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지. 카운슬 오브 처치에서 도와주겠다고. 도와줄 때는 많죠, 여기서.
김 대표는 이렇듯 탈북자를 맞을 준비를 해놨지만 정작 미국에 오는 탈북자가 아직 적은 숫자라며 미 정부의 적극적인 탈북 난민 수용을 희망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진입니다.
네, 김현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어집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버지니아 주민들은 담배를 재배해 영국에 대규모로 수출했고 담배 농사가 가장 큰 수입원이었습니다.
이 버지니아 땅에서 땅 문제, 일꾼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유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1719년 네덜란드 배안척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들어섰습니다. 흑인들은 고향에서 노예 상인들에게 납치돼 선장에게 팔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은 갈 곳이 없으니 노예로 부리기에 안성맞춤이란 말이지.
1750년에는 버지니아에는 다른 인종보다 흑인들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3부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노예 제도가 시작된 건 지금부터 약 만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노예 제도가 시작됐고요. 상업과 공업 같은 산업이 발달하면서 노예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노예에게 마음대로 일을 시키고 도망가는 노예 목숨을 빼앗은 것도 모두 주인 마음대로였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힘 좋은 노예를 구해오셨습니까? 갑자기 노예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우리 집 두 배는 되겠구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급하게 구해오다 보니까 노예들이 하나같이 말귀를 통 못 알아들어서 아휴, 답답해 죽겠어요. 그 집 노예들은 이제 말도 척척 알아듣고 읽고 쓸 줄 아는 노예도 있다던데 부럽습니다.
노예가 쓸만 해봤자 뭐 그 별거 있겠습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그저 밥 덜 축내고 죽어라 열심히 일하는 놈이 장땡이지요.
약 12세기 이탈리아 사람들은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러시아나 다른 유럽 지역 사람들을 노예로 썼는데 1300년이 되면서 러시아 출신 노예는 대부분 아프리카 흑인 노예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아랍인들이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노예로 부리던 아프리카 사람들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판 거죠.
오늘부터 부엌에서 일할 새로운 노예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새 노예를 한번 보시죠. 원래 일하던 아이는 제가 아끼는 그릇에 흠집을 냈기에 매질을 좀 했더니 글쎄 며칠 앓다가 죽어버렸지 뭡니까? 노예는 또 구하면 됐지만 소중한 그릇에 흠집이 나서 제가 속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1500년대가 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메리카의 식민지를 가지게 됐습니다. 처음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토착 인디언들을 대규모 농장이나 광산에서 노예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디언들이 유럽인들이 퍼뜨린 질병과 열악한 대우로 숨지고 말았습니다. 북아메리카의 남쪽 식민지들은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농업은 규모가 커서 노예들의 노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은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대농장에서 목화나 담배 같은 작물들을 재배했습니다.
플랜테이션은 가족이 운영하는 작은 마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플랜테이션에는 여러 채의 건물이 있었는데 음식을 만드는 건물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건물, 가축을 기르는 축사나 농작물을 저장하고 말리는 건물도 있었습니다. 음식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연기로 그을리는 건물과 물건을 영국에 실어가기 위해 배를 대는 강가의 시설도 있었습니다.
대농장 주인들은 대부분 강이 내려다 보이는 대규모 저택에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농토를 차지하며 농장의 수입을 관리했고 노예와 농장에 사는 사람들을 관리 감독했습니다. 농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주 역시 농장 주인이 책임졌습니다.
남부 식민지에서 제정된 법들은 노예들의 결혼이나 재산 소유, 자유를 법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도 없었고 글을 읽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에 대한 모든 권리는 주인에게 달려 있었죠. 하지만 어떤 주인들은 노예에게 글을 가르치고 일을 잘하면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주인님, 저 같은 검둥이 노예가 글은 배워서 어디에 쓰라고 책을 읽으라는 겁니까? 빨리 바닥 청소를 끝내고 농장에 다시 나가야 합니다.
글을 읽을 줄 알면 농장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단다.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는 많지만 너처럼 믿을 만한 심부름꾼은 구하기가 쉽지 않구나. 네가 글을 익히고 나면 일한 만큼 돈으로 줄 테니 일하는 데 필요한 글부터 하나씩 배우도록 해라.
주인님, 고맙습니다.
어떤 주인들은 노예에게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접을 했지만 어떤 주인들은 노예들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일을 더 시키기 위해서라면 매질을 하고 며칠씩 굶기기도 하고 큰 죄를 지은 노예들은 죽이거나 산채로 불에 태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을 좀 더 빨리 하거라. 왜 이렇게 느린 거야? 게으름 피우면 죽음을 면치 못할 테니 어서 서둘러 일을 끝내거라.
대규모 플랜테이션은 노예를 200명까지 소유했습니다. 노예들은 시장에 내다팔 식재료와 농장 사람들이 먹을 곡식을 기르고 고기와 우유를 얻기 위해 가축도 길렀습니다.
노예들은 밖에서 일하는 노예와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로 나뉘어졌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노예는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일을 시작했고 해가 진 저녁이 되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노예가 머무는 곳은 주인들의 대저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기본적인 가구는커녕 난방 시설조차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고 5명이나 10명 정도가 한 방에서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뷰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96세 고령의 장거리 달리기에 성공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96세 마라톤 할아버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삶의 목표를 갖는 것, 그렇지 않으면 시들고 만다. 네, 삶의 목표를 갖는 것이 정신건강과 육체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거창하게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지만요.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올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한 계획을 목표로 세우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